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셔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내 인생 최우선순위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 예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회 구원이라면은 그 별로 소용없어요. 종교 메시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어떤 이 뭐 열심 아니면 인격 아니면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 그거는 절간 다녀도 됩니다. 다른 종교를 찾아가도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 예배, 율법적, 기복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50년 드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아벨과 같은 피언약의 비밀을 아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언약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늘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학자의 귀, 학자의 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셔야 되고요. 평생 삶의 이유와 삶의 소원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또 똑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10장에도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70인 전도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런데 많은 의인과 선지자가 그렇게 보고자 했는데 못 본 것을 너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자 했는데 못 들은 것을 너희는 듣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둔해갖고 말씀을 잘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게 복된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려면 여러분들이 학자의 귀를 가지셔야 되고 학자의 혀를 가지셔야 된다는 그 얘기고 오늘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짜로 성공하시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문제 또 이런저런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보면은요 좋은 일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나쁜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은 일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맞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나를 때리는 자가 있어요. 오히려 이 시대는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또 보니까는 수염을 뽑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이죠. 머리만 밀어도 굉장한 수치거든요. 머리 기르던 시대 옛날. 그런데 옛날 수염 남자들 수염을 깎지 않는 그 시대에 수염을 밀어버린다. 이거는 죽음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경멸할 때 행위가 침뱉잖아요.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8절과 9절에서는 나와 다투는 자, 나의 대적, 나를 정죄하는 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문제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문제도요. 우리가 뭐 배신 당한 적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의지하고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나를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배신했던 배신의 경험도 또 그 아픔과 상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그 현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믿음 좋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일곱 명의 이 렘넌트들 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암만 어려워도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현실 문제를 그냥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자살해야 돼요. 자살 말고는 선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가 나겠죠. 마음이 불안하겠죠. 굉장히 막 그냥 초조하겠죠. 그리고 두렵겠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요. 해석 여하에 따라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나를 그냥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보고 잘 보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세계보고 말하고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더 내가 체질을 갱신할 수 있고 각인과 뿌리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는 게 맞다면은 우리 인생은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문제예요. 죽음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돈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언약적 은혜를 받으셔야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딱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대로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생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내 가치 판단의 기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문화개혁과 렘넌트 비전과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내 인생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문제 해석을 잘할 수 있고 역사 해석을 잘할 수 있고 미래 전망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못 보고 오로지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 문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뉴스만 보거나 SNS만 보지 말고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되고요. 진실을 봐야 되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시대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점점 오로지 나 중심, 오로지 물질 중심, 현실 중심, 현세 중심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세상이요 여러분 각박해지고 얼마나 인심이 싸납고 극도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겨울이 되면은요 이 따뜻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가 따뜻해야 되느냐? 마음이 더 따뜻해야 된다.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옛날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 진짜 인심이 훈훈했어요. 그리고 이웃 간에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동네의 모든 집을 구석구석 알 정도로 설날 때면은 다 세배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 겨울에 이제 마실 다니는 거 알잖아요. 화로불 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초등학교 그때부터 마실 다니고 화로불 쬐면서 화투를 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참 인심이 훈훈하고 이웃 간에 정이 있고 뭔가 인간미가 있고 정서도 있고 낭만도 있고 이 푸근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지금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8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8년 사는 동안에 우리 아파트 앞집에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꽤 마음씨가 괜찮은 목사인데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들어 살던 월세로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얼마나 악독하냐. 이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8년 살았으면은 집에 있는 것들이 소모되잖아요. 벽도 훼손이 되고 천장도 좀 뭐 이렇게 뭐 낡아지고 부엌 바닥에 주방 바닥에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뭐 상하기도 하고 뭐 우리 뭐 두 식구밖에 안 사는데 뭐 그런데 그거 상했다고 모든 걸 다 뜯어내고 새로 새 것으로 다 가르래요. 그러니까 뜯어내는 철거비까지 다 내래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그것보다 한 5배 이상을 제하고 돌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다 정산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거요. 그러니 참 악독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참 독하다. 아 진짜 돈에 너무 심하다. 그런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참 쪼잔하다. 인생을 저렇게 추접스럽게 살까. 아, 당연히 그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뭐 도배 장판 다 해주잖아요 주인이. 그런 상식이 안 통해요. 이 정도로 세상은 악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3단체가 귀신 불러들이는 집중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명상이에요. 이 명상은요, 명상 음악도 있고, 요가 배우러 갈 때도 명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음악, 뭐 미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귀신 불러들이는 건데, 이 명상 운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고 뭔가 한 가지에 뭐 집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이 더, 집나간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접신 운동, 네피림, 그 다음에 바벨탑,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내 열심과 노력을 믿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돼야지.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 그 다음에 무슬림의 정시기도. 여러분 잘 한번 아주 객관적으로 보세요. 무슬림이 들어간 나라. 지금 유럽은 완전 무슬림이에요. 유럽 국가들은요. 그중에 프랑스는요. 100% 무슬림 국가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무슬림 들어간 나라, 천주교 들어간 나라, 불교가 들어간 나라, 우상 숭배를 극심히 하는 나라, 사상 우상이 극심한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가 어떤지 여러분 다 저주받습니다. 다 그걸 갖다가 무슬림, 천주교, 뭐 불교 이 모든 걸 갖다 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우상이고 종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우상과 종교와 귀신 같은 단어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데 뭐 영매운동이다 접신운동이다 말도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거짓 정보, 속임수, 거짓말, 괴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그 힘듭니까? 우리나라 경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나 개인의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 문제와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종교로는 안 되는구나.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필연적 이유가 내 삶의 이유와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그냥 맨날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교리적 관념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한 맺힌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바른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5절로 8절 9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은 개개인의 구원을 또 이루고 계시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영화와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으신다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은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말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눈 밝은 걸 말하거나 귀 밝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 것을 잘 봐야 돼요. 들을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이성과 지성으로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학생들을 향해서 선지자, 선교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세계 선교대회 때도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가지고 복된 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똑똑한 사람, 잘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말귀를 되게 잘 알아듣죠. 한 가지를 얘기하면 두 가지, 열 가지를 막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는 IQ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Q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데는 집중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이게 학자의 귀예요. 여러분, 말씀 잘 알아듣는 게 최고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을 잘하고 기도 제목을 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자같이 잘 알아들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의 귀를 깨우치셔야 되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마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는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만사 제쳐놓고 이게 참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뭐냐 하면은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도 보니까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은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냥 가면 돼요. 토달지 말고 내 의견이나 생각 말하지 말고 가면 돼요. 가는 게 손해날 것 같아도 가면 돼요. 그러면 가지 말라, 서 있어라 그러면 서 있으면 돼요. 가는 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4절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귀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혜 받잖아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치유가 되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세상 말로, 나쁜 말로 말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냐? 부자 되라, 복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자식 잘 될 것이다,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해라, 헌금 많이 해라. 요거는 사기꾼의 말이에요. 저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고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 살아나요. 그 현장 다 살아납니다.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고요. 정말 흑암이 꺾이고 문화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지만은 여러분들은 현장과 삶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의 귀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학자의 혀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조금만 바른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 가운데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천지예요. 나보다 부자고 잘났고 열심히 살고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학자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 잘 받아야 되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아까 보니까는 나를 때리는 자 수염을 뽑고 뺨을 뭐 그다음에 뭐 침을 뱉고 이런 사람들한테 수염 뽑을 때에도 그냥 뺨을 맡기고, 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침 뱉은 자에게 내가 얼굴 가리지 않고 때려도 좋다, 나는 맞으면 되니까는, 왜 내가 모든 거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니까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쁜 거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부자들,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몸으로 도와주는 거는 내가 잘 하지를 못합니다. 뭐 서울역 앞에서 뭐 밥을 퍼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깨 띠두르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저 병원에 무이탁 환자들 가서 뭐 돌보고 난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혀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말, 율법적인 말,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말, 그거는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의 은혜를 받으시면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면 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 말하면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도 선교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절 말씀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멸시와 수치를 당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수치 당했고 멸시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2017년도에 마음껏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요 완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9절에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지금은 옷장 안에 옷이 이렇게 좀 먹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롱 안에 있는 옷이 오래 지나면은요 다 좀이 슬잖아요. 그래서 옷이 막 헤어지고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보면은 그렇게 돼 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 여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 구원 영생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문화개혁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학자의 귀 학자의 혀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리적이고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의 말 세상의 원리 원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받은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